언제나 새로운 역사로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더욱 열어주시옵고 믿음의 시야를 갖게 하셔서 텅 빈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밖에는 갈 데가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 묻은 불신앙의 요소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고 해서 생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100주년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셔서 이 한 해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에 힘쓰도록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와 정치와 민족의 앞길도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진정한 나라와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은 많은 재직자들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높고 낮음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순식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말씀에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바라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이와 같은 모든 기도를 사랑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때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모두가 세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광야로 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시험을 당할 때를 생각하고 또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복종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곧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곧 마귀의 시험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우리를 틈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확 밀어서 넘어뜨린다기보다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 빈 마음, 그리고 더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 이런 빈 마음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곳은 들짐승만 사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저의 아내의 직장 생활하는 문제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길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전 교회의 부교역자들은 처음부터 사모가 직장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원칙적으로 그것을 금했습니다. 다른 부목사님들은 사모가 직장 생활을 다 그만두고 안 하는데 왜 저만 그냥 두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그만두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하게 되죠. 저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나? 혹은 내가 이 목회지를 옮겨야 하나?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만 해도 벅찬 일인데 거기에다가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론에서 피로를 느끼고 있었고 나도 부교육자 생활에 아내의 직장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부르시더니 요즘 생활하기 어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와이프는 직장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눈 감아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고민 그만해도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를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사람 직장은 잘 다니고 있고 저는 또 이제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넷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한 3, 4년 전만 해도 아이가 뭐 셋 뭐 이렇게 됐다면 둘, 셋 됐다면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딸만 셋이 있는데 넷째 아이가 생겨가지고 보니까 이거 아내가 보통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야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꽃밭에서 살겠다고 꽃노래를 늘 불렀지만 아내는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낳아야죠. 그렇게 기도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이가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와이프 직장 사장님께서 늘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나중에 정말 복되겠어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늘 죄송한 마음이죠. 아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4시간이나 됐는데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고 때로는 시간도 내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다 감수하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또 힘들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험을 이깁니다. 때로는 마음이 괴로워지고 고독해지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을 안겨다 줍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것도 좋을 때가 있지만 홀로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엉뚱한 생각에 매이게 되죠. 그럴 때 거룩한 생각을 품고 선한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요. 언제 어디서나 선한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서 어떻게 선한 열매와 선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듯이 늘 마음속에 아름다운 생각, 긍정적인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틈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서는 우리는 결코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심고 좋은 포도나무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일에 있어서 은 30에 주님을 흥정합니다. 그는 평소의 삶에 있어서 돈에 대한 욕심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 가룟유다는 점차 마귀에게 스스로를 내어주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이런 헛된 생각, 탐심과 욕심과 죄악에 끌려다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틈을 탑니다. 사단은 가룟유다에게 맨 처음 그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가룟유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마귀는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파는 비극의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하루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혼자 산책하고 있는데 마귀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잘 두고 있는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려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와는 거기에 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는 마귀의 말에 솔깃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사실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을 거기에 더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로 변형시켜서 축소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있는 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었고 교만이었고 불신이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교만한 마음과 불신을 타고 우리 마음속에 접근을 합니다. 영적 원리를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린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결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받을 때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귀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시험함에 있어서 현재 형편을 아주 잘 살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우리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틈타서 공격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욕심에 눈이 멀게 하시고 또 마귀께서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을 잘 살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또 인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형상은 뭐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상하게 생기고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지만 마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와 가장 친근하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감싸면서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한 그 마귀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시험을 합니다.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듭니다. 탐욕에 빠져 있으면 마귀는 금으로 유혹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쪽을 공격합니다. 굶주린 예수님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은 죄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굶어 죽게 됐는데 형편이 어려운데 그것 조금 뭐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하나 먹는 거 만들어서 먹는 거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의 싸움은 주권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권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마귀의 말대로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는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와 주권에 내어주는 일과 같기 때문에 주님은 거기에 순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하지요. 그래서 마귀는 이처럼 자기 주권 하에 예수님을 놓게 하려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흐려놓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근데 마귀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씀을 흐리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만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마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마귀의 제안에 따른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큰 곤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큰 곤경에 처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40주야를 굶주려 모든 상황에 한계에 다다랐을 때도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피로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간교한 유혹에 손을 내밉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마 그런 경건하신 분, 또 예수님처럼 40주야를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셨던 분, 또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던 분, 이런 분보다 우리가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해서 시험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물론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제 마귀의 시험에 준비를 하고 기도하심으로 이제 마귀와 접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가 가면 가고 그가 오라 하시면 오는 그런 순종의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데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서 살피시고 떡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놓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말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서 주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진정한 살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궁핍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궁핍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살피시고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불법 수단을 의지하도록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을 육신의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게끔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말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궁핍함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마귀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그런 궁핍함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난다고 했다면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마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극한 상황의 어려움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법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사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당장 필요해서 그것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에서 그 만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떡은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떡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일하다가 말고 점심때가 되어서 하는 말이 먹기 위해 하는 일인데 밥 먹고 합시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 먹기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또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적되어져 있습니다. 참 마이크가 참 좋습니다. 오늘 설교하기가 좋은데 이 마이크가 만약에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 고장난 마이크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칠만 하면은 수리센터에 맡겨서 고쳐오겠죠.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또 고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 마이크가 손을 대도 안 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버리겠죠. 없애버릴 것입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해야 할 그런 목적과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폐기 처분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이처럼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은 바 목적대로 이 땅에서 자기 존재를 밝히며 살아가지 자기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밥 먹기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교육할 때도 돈 얘기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해. 돈 벌기 위해서 인류대학 가야지. 그래야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냐.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직장 가야 돈 많이 벌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는 인생관을 가지고 자라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면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실패하는 인생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사회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앞세우는 것입니다. 4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자 새로운 공격을 시도합니다. 더 큰 시험을 준비하고 마귀는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만두어도 그냥 지옥 갈 사람들 못하러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 마귀와 하나님과의 대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군병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우리를 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시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알아야만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예수를 더 잘 믿고 오래 믿으면 고강도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초신자일 때는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집에 와 가버리면 부딪힐 일도 없고 뭐 신경 쓸 일도 없지만 이제 몇 년 다니다 보면서 직분도 주어지게 되고 교회 봉사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면 교인들과 자꾸 부닥치는 일이 생깁니다. 성격이 어떻다는 둥 우리 교회 말고요. 평안한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봉사자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잘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높아질수록 횟수가 갈수록 직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직분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습니까? 뭐 추천이 돼가지고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다 그렇게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복수공천이다 뭐 제도가 좀 이상해가지고 사람 세워놓고 잘라버리고 실족하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됐느니 안 되느니 이래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친교할 때나 교제를 나눌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형편이 문제라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내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와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몰라서 하와에게 아담에게 물으셨겠습니까? 내 형편이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그 음성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 없이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시험에 예수님은 또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전히 두 번째 시험도 그런 명예의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을 원하셨지 마귀의 말을 따라서 자기가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보는 자리에 서서 영광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물로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때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끌어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이런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건강 문제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죠. 또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많이 기도하십니다. 마땅히 기도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간구가 하나님의 뜻과 형편이 맞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마땅히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와 유혹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부귀 영화 그리고 권세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전도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또 물리치십니다.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태도를 오늘 보십시오. 기록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세 번씩 기록하였으되 인용하시면서 말씀 그대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가감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당하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매이는 이때에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푸시사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